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24일 화요일 뉴스통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주원입니다. 북한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에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모내기 상황을 소개하면서 농업 근로자들에게 생산량 확대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노동신문은 코로나 위기 속에 공상주의의 미덕을 강조했다고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인민은 예상치 않았던 엄혹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도 덕과 정이 더욱 만발하게 피어나 사람들의 아픔을 가셔주고 우리의 생활을 아름답게 해주고 있다. 라면서 힘든 이들을 도와주는 주민들의 미담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네, 힘들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는 건 참 좋은데요. 이게 허무한 선전만으로는 끝나선 안 되겠죠. 북한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지금의 큰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실질적인 변화와 행동이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통도 순위 뉴스7으로 시작되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오늘도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도 있고요. 화요일의 뉴스로 본 세상은 세상 모든 것들의 세계 최초 기원에 대해 살펴보는 최초의 탄생이라는 코너도 함께합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날씨와 기름값, 금값,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생활 속 재미나고 유익한 과학상식을 알려드리는 퀴즈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95세 현역 진행자인 송혜가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 최고령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습니다. KBS는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로 활약해온 송혜가 최고령 텔레비전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송혜는 1927년생으로 1955년 창공 악극단을 통해 데뷔해 연예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KBS 1 텔레비전 전국 노래 자랑은 1988년부터 34년간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북한이 남한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번영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3일 방송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대화에 나서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외신과 가진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달래던 시대는 끝났다며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5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세계적인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기업인 스타벅스는 러시아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3월 8일 러시아 내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자사 상품의 러시아 수출을 멈춘 상태입니다. 스타벅스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지난 18일 러시아 사업 매각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인도로 구성된 쿼드 정상회의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이날 회의에서 쿼드 4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쿼드 정상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해양 진출 및 패권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에서는 수준 높은 인프라 정비, 우주, 사이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코로나19 왁진 공급 확대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3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매우 명확히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주변으로 중국이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현충일인 5월 30일 메모리얼 데이 연휴 주말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현지 시간 23일 CSIS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국장을 지낸 그는 북한은 미국의 국경일을 사랑한다며 내가 정부에서 일할 때 북한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도발을 감행했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사흘째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22일 저녁 6시부터 24시간 동안 북측 전역에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가 14만 4,5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치료된 환자는 21만 3,6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68명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적된 발열 환자는 모두 294만 8,9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3.6%인 40만 200여 명은 아직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인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이지만 오늘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양정화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24일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먼저 환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사흘째 1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서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가 13만 4,5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료된 환자 수는 21만 3,680여 명이며 사망자는 없어서 누적 사망자는 68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누적된 발열 환자는 294만 8,900명으로 300만 명에 육박을 했으나 이 가운데 13.6%인 40만 230여 명만 치료가 더 필요하고 나머지는 완쾌가 됐다고 북한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북한의 주장을 발표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연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통제 또 관리되고 있다고 북한 내부와 외부에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당 중앙의 불면 불휴의 영도에 의하여 최대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후 불과 며칠 만에 전국적인 발병률과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완쾌자 수가 늘어나는 등 전염병 전파 상황이 효과적으로 억제 관리되고 뚜렷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은 코로나19 발병 12일 만에 사망자 0명을 달성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북한은 지난 12일 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이후 매일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해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건 오늘이 처음이고요. 이 북한의 발표대로만 계산을 해본다면 북한 내 코로나 치명률은 0.002%인 셈입니다.
네.
하지만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이 평균적으로 1.2%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북한의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망자 규모를 알기는 힘들지만 실제적인 치명률이 1%에 달할 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실제로 북한의 사망자 수가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북한이 얼마나 투명하게 코로나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코로나19 확진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펴고 있다고요?
네, 발열 환자가 급증하면서 왁진의 효과를 강조했던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는 주장과 함께 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제약회사들에서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왁진을 개발하고 있으며 치료약들도 개발되고 있지만 세계적 범위에서 이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네. 보도를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앞서 지난 17일만 해도 코로나19 치료법 기사에 왁진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튿날인 18일자 기사에서는 왁진 접종은 사활적인 것,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왁진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이자 백신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제기하며 원래 입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자체 봉쇄와 격리 등 셀프 방역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현재 북한 내 분위기로만 보면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제공을 이제 제한을 했잖아요. 북한에 네. 쉽게 응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는 이어서 북한 내부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북한이 연일 발열자 감소 수치를 네. 제시하면서 내부 전염병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관련된 회람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호전 추이를 언급을 한 만큼 내부적으로도 코로나 우수 대응 및 자력 관리에 대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부 소식통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21일에 해산시 인민반들에서는 유혈자들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도 비상방역 지휘부명에 회람장을 돌렸습니다. 이 회람장에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사랑의 불사약으로 완쾌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해산시의 경우 유혈자 2,700명 중 1,500여 명이 완쾌돼서 1,2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요?
네, 현지에서는 병이 사상과 신념으로 고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좀 네.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소식통은 정부의 방역정책 선전과는 다르게 여기 해산은 검사 도구나 치료제 부족으로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겪는 환자들이 네.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환자에게는 사상이나 신념보다는 왁진과 치료제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지적을 했고요. 또 평소에는 환자 수를 알려주지도 않다가 최근 들어 갑자기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정부의 치료제 공급이 원활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완쾌된 환자 수가 늘어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100번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제발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방역을 해주길 바랍니다. 북한 당국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실질적인 방역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실제적 코로나 퇴치도 아득히 멀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걸그룹 여자친구 출신의 예린 씨가 최근에 첫 솔로 미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아리아 들어보시죠.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새로 읽기 시간인데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가진 사람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북한 보건당국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약품 배급을 늘리고 이동을 통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방역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단해봅니다. 북한 당국은 자체 방역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어요. 네. 이 자리에서 방역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완쾌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일단 이렇게 밝히고 네. 방역전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당의 정확한 영도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 우세 그리고 특유의 조직력과 단결력이 안아온 성과다. 그러니까 마치 방역정책과 조치가 매우 우월했다. 큰 성과를 네. 거뒀다. 이렇게 이제 평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북한 당국이 제시한 신규 발열 환자 규모를 지금 12일 날 18,000명이 발생했다. 그 뒤로 지금 열흘 네. 동안 네. 22일까지 이렇게 쭉 통계를 집계를 해보면 현재 지난 열흘간 281만 4,300명이 지금 감염병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폭발적으로. 네. 이런 걸 놓고 볼 때 당과 지금 최고 지도자는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했지만 사실 네. 방역 조치에 커다란 허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고요. 오히려 잘못된 방역 조치로 감염병을 키우는 문제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당국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적인 상황은 정말 다른 것 같은데요. 북한 당국의 방역 조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방역 조치 크게 이제 예방, 격리, 치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네.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예방 조치의 문제점 아마 가장 큰 건 백신입니다. 백신이 가장 중요한데 백신 접종을 아예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심지어 국제기구가 지원하겠다는 백신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방역조치라고 그렇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봉쇄와 이동 금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방심이 불러온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사태, 사망자 발생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은 지금 결정적 실수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감염병을 막는데 최근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는 게 마스크입니다. 네. 입마개죠. 근데 마스크 쓰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마스크 생산량도 늘리고 북한 당국도 마스크 써달라고 계속해서 네. 주민들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지도층 간부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도 이제 중요할 텐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을 TV에서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온 인민들에게 방역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제 사실상 강요를 네. 막 하고 있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하는 최고 지도자는 마스크 쓰기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거 왠지 좀 어울리지 않아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세심하게 최고 지도자가 노력해줘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소독, 특히 손소독제 그리고 네. 가장 대표적인 증세가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열을 재는 체온계 이런 것들은 집집마다 또는 학교에서는 교실마다 공장 각 방마다 배치를 해놓고 네. 인민들이 스스로 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는데 일단 물자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제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코로나19 이제 비루스 발열자가 나왔다고 보도가 됐을 때 기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두 장을 쓰고 있는 그러네요. 사진이 네.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쓰지 않기도 하는 건가요?
그런 모습으로 최근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처음에는 막 두 장씩 막 쓰기도 네. 한 이런 모습 좀 시종일관 꾸준히 방역정책에 노력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격리 조치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일단 격리하면 크게 시설 격리, 네. 전문 전염병 시설 격리와 자가 격리, 집에서 그냥 격리되는 네.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시설 격리의 문제점, 격리 시설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지난 2년 전부터 각 지역에 한 개소씩 총 9개소를 네. 운영해 왔습니다. 격리소를.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감염병 증상자 확산 사태를 놓고 볼 때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최근에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몇 개를 더 짓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그 수를 충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격리시설인데 격리시설은 곧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이 중요한 네. 게 아니라 격리하고 나서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사실상 치료시설이어야 되는 게 네. 맞거든요.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격리시설들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격리 수용시설 같은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뭐 치료는 둘째치고 사실상 식사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 당국이 이제 열을 재서 열이 네. 있으면 이제 수용소에 좀 수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오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수용시설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감염병에 감염되는 이런 문제점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격리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격리자는 집에서 또 격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자가격리 조치의 문제점은 없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격리시설이 그런데 특히 자가시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네. 확진자와 확진되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열 재면 열이 있으면 이제 주로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듯한데 지금 사실 열만 가지고는 감기인지 또는 코로나19인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인지를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는데 또 가족이 한꺼번에 네.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해야 될 경우 열이 없는 사람도 같이 격리가 될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섯 식구 가운데 한 명이 열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네 식구도 이 감염 네, 가능성이 그렇겠죠? 생기는 네. 문제입니다. 이게 오히려 감염을 방지하자는 게 자가 격리인데 네. 감염자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 대목도 지금 큰 허점으로 보이고요. 이 자가 격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 문제입니다. 지금 자가격리자의 경우 식량이 부족한 집들이 꽤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소식통에 전원을 보면 인민반장 등 분주소 주재원, 뭐 담당 보유원, 위생방역소, 진료소, 뭐 의사 등등이 다 집단적으로 관리를 하고 먹는 문제는 뭐 인민반장이 좀 풀어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데 인민반장이 식량이 있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현재 네. 인민반장이 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국가 지원 전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실제로 지난 2년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주까지도 격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없을 경우, 미처 준비를 못한 네. 세대 같은 경우는 3주 후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굶어 죽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자가격리는 인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식량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북한도 다른 나라들처럼 주민들이 사재기도 하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기 네. 때문에 주민들도 최근 자가격리를 자신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네. 식량을 빌리거나 장마당에서 미리 식량을 구입해두는 사람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땔감,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채소, 된장 이제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 봉쇄가 일어난 지 지금 3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2년이 네. 넘었어요. 그래서 물자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재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생필품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경우에 인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북한 사회가 어침대 덮침 격인 거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만약 미리 식량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시설에 격리되거나 자가격리되면 식량이 없어 굶게 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 점이 가장 큰 네. 걱정인데요. 실제로 그런 걱정이 현실로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격리시설을 탈출하거나 격리 기간 중에 이제 자가격리겠죠. 네. 자가격리한 사람들 같은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역시 먹는 문제입니다. 우선 당장 굶주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이제 무단으로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격리시설을 탈출해가지고 네. 식량이나 지금 생필품을 구하는 이런 사례가 늘고 있는데 당국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서 네. 지금 체포해서 또 따로 별도로 감금을 하기까지도 한답니다. 그래서 체포 구금된 사람들은 비상방역사령부 산하에 안전성이 운영하는 기동타격대원들에 의해서 지금 네. 호송차에 실려서 감금 조치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격리 조치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격리 지금 최근에 자가격리 같은 경우는 7일에서 시설 수용자 같은 경우는 한 10일까지 이렇게 지나면 그냥 완치자로 분류돼서 시간만 지나면 바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네. 자가격리도 해제되고. 근데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7일 정도 지나면 뭐 대체로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네.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7일이 지나면 검사를 해서 확실히 바이러스가 없다고 검증이 되면 내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북한은 그렇게 안 하고 어쨌든 심지어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는 사람도 일단 7일이 지나면 자가격리 해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만에 하나 확률은 낮지만 네. 바이러스를 가진 상태로 격리가 해제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다시 재감염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걱정스러운데요. 이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예방도 있고 그다음에 격리도 네. 있고 이제 격리하는 도중에 이제 치료도 중요한데 네. 사실 가장 큰 것은 약품, 치료시설 이런 문제들이에요.
네.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 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음압 병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음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병실의 압력이 다른 일반적인 곳의 압력보다 낮아야 돼요. 네. 그래야 이 병실에 있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시설,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이 병실을 음압병실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현재는 음압병동이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수용한 병실에서 치료를 하는 도중에 그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그 옆 병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점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치료제.
네.
지금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치료제가 이미 개발이 돼서 지금 사람들이 그 치료제를 이용해서 치료에 쓰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현재 치료제를 공식 수입했다는 보도가 일체 없습니다. 사실상 치료제가 지금 없는 걸로 네. 보이고 감기, 그러니까 해열제라든가 진통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치료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또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감염병 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수가 다소 감소하는 듯해서 다행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통계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네.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감염병의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 솔직히 봉쇄라든가 이동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방역 정책이긴 합니다.
네.
북한 당국은 이제 그것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감염자 확산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후유증과 인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량 문제도 그렇고 장마당도 네. 도시를 봉쇄하거나 이동을 금지하면 장마당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걱정스러운데 제 생각에는 북한 방역 정책 가운데 방역 철학이 가진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감염병 증세를 보이거나 감염된 주인을 마치 적대시하는, 적처럼 생각하는 이런 방역 철학을 보여주는 경우가 눈에 많이 띕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나거나 감염된 사람 또는 격리 후에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까지도 다 반혁명 분자라거나 아니면 민족 반역자라거나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멀리하는
네.
이런 모습이 간혹 많이 나타납니다. 또 방역기관과 조직의 이름을 보면 뭐 중앙비상방역사령부 이거 네. 군인 조직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성 기동 타격대원들이 지금 그 막 그 격리 해제돼서 이렇게 먹을 네. 거 찾아다니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쓰진 않았겠죠. 이게
네.
이제 감염병과의 전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표현했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염병 증세를 보이거나 또는 감염된 주민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이 겁을 먹도록 하는
네.
그런 느낌, 그런 영향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감염된 인민을 죄인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령부는 타격되네. 이게 누구와 싸우고 누구를 타격하겠다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증상자나 감염자를 겁을 주거나 협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인민들이 두려워서 감염병 증세가 있는 사람도 이를 숨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오히려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네.
안심하고 자기가 감염이 네. 있으면 있는 그대로 감염이 있다고 알리고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확산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점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당국이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제사회 도움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의 문제점과 허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광백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작사와 작곡 모두 잘하는 실력파 가수 이적 씨가 2007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다행이다 들어보시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물건이나 제도 등의 처음 시작은 과연 어땠을까요? 최초의 컴퓨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투표 제도는 언제 어떻게 최초로 시행이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초의 탄생 전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최초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나요?
네, 바로 어제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의 이름이 다누리라고 결정이 됐는데요.
네.
이 다누리란 순우리말인 달과 또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진 이름인데요.
네.
그러니까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길 바라는 마음과
네.
최초의 달 탐사가 성공적이길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누리는 마지막 우주환경시험을 마치고 올해 8월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2022년에는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 일본, 러시아, 아랍 추장국도 달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달 탐사는요.
네.
오래전부터 인류가 끊임없이 도전해온 영역이었는데요.
네.
이쯤 되니까 그럼 언제 처음 누가 달 착륙에 성공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의 달 착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군요. 달에 대한 호기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언제 처음 달 탐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네, 달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이 밤 하늘을 올려다보던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저 망원경으로만 달을 관측해왔었고요. 본격적인 달 탐사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달 탐사가 다름 아닌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외인데요.
네.
달 탐사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 체제 우위를 선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의 이 우주 경쟁은요, 국가 간 자존심의 경쟁까지 치닫아서 인류 역사상 과학기술이 가장 단기간에 가장 급격히 성장을 이룬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냉전이 준 뭐 유일한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우주 경쟁에서 소련이 먼저 최초의 인공위성을 띄우면서 기선제압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최초의 우주인도 이 소련의 보스토크 1호로요.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 후에 또 달의 뒷면을 처음 보여준 것도 소련이었다고 하고요.
네.
루나 9호로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무인 탐사선도 소련이었다고 합니다.
네, 소련이 먼저 우주 탐사선을 달에 보냈었군요.
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최초의 달 착륙에 성공한 우주인은 미국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1961년 4월 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우주로 갔다 온 사실은
네.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1월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가요. 가가린 성공 직후에 그때 당시 이제 우주 프로젝트 담당자
네.
네, 린든 존슨 부통령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케네디와 존슨은 좀 소련을 이런 우주 경쟁에서 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네.
무엇인지 알아내고 좀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제 미국이 반드시 소련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인간을 달로 보냈다가 그 인간을 다시 귀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군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소련이 여러 가지 발전된 우주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달에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현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초대형 로켓이 필요한데
네.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소련보다 자기네들이 크게 앞서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이후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5월 25일 국회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10년 네. 안으로 인간을 달에 보냈다가 기환시키겠다는 이런 연설을 통해서 처음으로 유인 달 탐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인류가 달에 착륙한다는 것이 당시 기술로는 무척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 계획은 성공했나요?
물론 성공을 했으니까
네.
네, 미국인이 있는 거겠죠. 근데
네.
계획이 성공하기 전까지 정말 무수한 기술적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유인 달 탐사 이전에 미국은 1958년부터 이 무인 달 탐사 임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1964년까지 이게 이어지는데 이 15차례의 무인 달 탐사 임무 모조리 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설상가상으로 또 훈련 연습 중에 우주인 3명이 목숨을 잃은 네. 인명 희생도 치러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계속되는 노력으로 1966년 서베이오 1호가 성공적으로 달에 연착륙하면서
네.
미국이 이제 그때부터 기술력으로 소련을 앞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그때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연설 있잖아요.
네.
이후에 이제 8년 만인 1969년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달 착륙과 귀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인류 최초로 이제 지구 밖 천체에 발을 디딤으로써 이제 미국은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게 완벽한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네, 정말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달에 착륙하게 되는군요. 그렇다면 달에 최초로 착륙한 사람은 누군가요?
네, 최초로 달에 착륙한 이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알려진 사람은 닐 암스트롱인데요.
네.
사실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인은 이 달 최초 착륙자라 불리는 닐 암스트롱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마이클 콜린스, 버즈 올드린이라는 우주인을 포함해서 총 3명이 아폴로 11호에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마이클 콜린스가 그래도 이제 그 우주선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사람이 남아서 달의 궤도를 돌면서 뭐 약간 위급한 상황을 대처할 만한 그런 대기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울드리는 착륙선을 이용해서 이제 달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류 최초로 달에 먼저 착륙해서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바로 아폴로 11호의 선장인 닐 암스트롱이었습니다.
네,
네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 굉장히 멋진 명언을 또 남긴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개인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이런 멋진 명언을 남겼는데요. 정말 인류는 이 도약을 발판으로 이제는 뭐 달이 아닌 뭐 화성, 다른 행성, 이런 또 다른 행성 탐사의 꿈과
네.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닐 암스트롱의 말처럼 유인 달 탐사가 인류에게 정말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류 최초의 달 탐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태우 기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도 각자 답을 생각해 보세요. 문제 갑니다. 유리는 어떻게 만들까요? 유리는 단단하고 잘 깨지며 속이 투명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는 대부분 이산화규소와 탄산나트륨 그리고 석회를 섞어 만드는데 탄산나트륨의 또 다른 이름은 소다이고 이산화규소의 또 다른 이름은 모래입니다. 소다와 모래 그리고 석회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유리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다른 재료를 첨가해 성질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붕소를 넣으면 내열성이 좋아져 요리에 적합한 유리가 되고 철을 넣으면 자외선을 흡수해 착유리에 적합한 유리가 됩니다. 유리는 섭씨 1400도에서 1600도가 되면 액체가 되어 흐르는데요. 이런 성질 덕분에 원하는 모양대로 틀을 잡고 굳힐 수 있습니다. 유리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게 완성된 유리는 단단하지만 마냥 고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리는 천천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난 유리는 윗부분보다 밑부분이 더 두껍습니다. 이렇게 유리는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선 유리를 고체로 정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로 정의해야 하는지가 오랜 논란거리입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수요일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평북 지역에 비가 시작되고 오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7도, 해산 10도, 청진 13도, 강계 개성 14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해주 함흥 15도, 원산 1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8도, 청진 19도, 신의주 20도, 강계 해주 23도, 해산 24도, 평양 개성 사리원 27도, 함흥 원산 2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01% 상승한 배럴당 110.2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도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53% 상승한 1,851.8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6월물 가격은 온스당 21.69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67.11원입니다. 윤주원의 과학상식 퀴즈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최근 코로나19 외에 세계에서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감염병이 있죠. 바로 원숭이 두창입니다. 호흡기로 전염이 되기도 하고 피부 접촉으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호흡기를 통한 감염 위험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낮고요. 원숭이 두창 감염자와 한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 감염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원숭이 두창을 다음 팬데믹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런 이 감염병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한국도 원숭이 두창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자들의 발열 상태를 체크하고 건강 상태 질문지 등도 작성해야 하는데요. 백신 사용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여하튼 코로나19처럼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은 아니라지만 이 와중에 새로운 감염병 이야기가 또 나오니 마음이 많이 심란해집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몸에 배웠을 법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와 더불어 늘 올바르고 정갈한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윤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국의 인기 드라마 또 오해영의 OST로 쓰인 노래이기도 합니다. 벤 씨가 부른 꿈처럼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